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요즘에 이 게임이, 어몽어스라는 이 게임이 인싸게임이에요. 인싸게임. 그래서 이게 마피아랑 비슷한 게임이어서 목사님한테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싸게임이니까 이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맥락 없이 들으면은 제가 되게 무슨 저 게임 좋아하는 그런 목사로 들릴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뭐 요즘에는 동물의 숲도 아니고 카트라이더도 아니고 어몽어스가 인싸게임이라니까는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인싸게임을 하라고 하는 그 교우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적은 스마트폰 게임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왜 인싸게임 혹은 인싸라는 말을 했냐면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종교적으로 인싸 그룹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그 실천에 집착하던 사람들이었죠. 진짜로 종교적으로 인싸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의 한 부분, 특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정의 한 부분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세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여러 가지 바람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열망이, 종교적인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쯤에 있었던 성전 회복에 대해서 아마 들었고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160년 전에 있었던 성전 회복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 모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었던 거죠.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그 자리에서 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아주 열정이고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20절에 보니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20절의 질문은 먼 미래형이 아닌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것은 160년 전에 있었던 성전 회복처럼 지금 내가 숨쉬고 내가 목숨 붙이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취해 줄 바로 그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죠. 21절에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보아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죠. 제가 굳이 좀 라임을 맞췄지만, 예, Among us?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현실 속에서 내가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among us,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배울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예수를 보고 있다면 너희가 곧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해요. 보인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 볼 때 그냥 통칭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멀리했으니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또 반은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화의 상대를 제자들을 향해서 그 자신의 말에 그 방향을 돌리고 계시죠.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에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인자의 날들, the days of the son of man, 그렇죠? 인자의 날들을 말씀하세요. 인자의 날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자의 날들 어디 나옵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작년에 어려웠던 그 다니엘서 공부할 때, 예, 거기 다니엘서 7장에, 예, 다니엘서 7장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냥 인자라고만 나오지 않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다, 인자 같은 날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이 씻기는 날이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인자라는 것은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줄, 어찌 보면 영웅과도 같은 인물이 이 땅에 오는 날, 그날이 바로 인자의 날이라는 거죠. 인자의 날. 여러분, 그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메시아 사상, 인자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뜻이죠. 그렇죠? 같은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다스리신다. 인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당연히 같은 뜻이죠.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인자의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느냐. 그러나 너희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다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배경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그룹을 상징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은 그냥 평범하고 어찌 보면은 좀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 요한처럼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라 그러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로마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무력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열심당 시몬 같은, 반란군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로마 친정부적인 사람인 거죠. 예.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지 않고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뭐 그것이 세속적인 성공이건,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나 뭐 다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자신들이 각자 원하는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요 물어보면은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에서 다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동방 정교회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개신교의 하나님 나라, 개신교에서도 뭐 예를 들면 오순절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바이블 벨트에 가면은 바이블 벨트가, 남부의 바이블 벨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백인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노후가 걱정 없는 좀 넉넉한 부자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임시직으로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다 보기 원해요. 공통점은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보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강한 바람이죠. 그렇죠? 원치 않으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게 뭐 이렇게 언박싱이라면서요. 예, 뭐 이렇게 뭐 물건 오고 그러면은 언박싱 하는 거 막 보여주고 그런다면서요. 예, 남이 언박싱 하는 거 우리가 왜 봅니까? 예, 저 안에 뭐가 들었나? 아, 그거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뭐 이 VR이라 그러나요? Virtual Reality로 뭐 어디 박물관 같은데, 뭐 자연 같은데, 그 Virtual Reality 왜 사서 써보고 그럽니까? 다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동물원,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뭐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다쳐서 참 안타까운데, 동물원에 가면은 다른 데 뛰어가지 않잖아요. 막 자기가 보고 싶은 동물 우리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밤 1시까지 제 CNN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도 제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보고 싶은 결과가 있어서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 다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놀이터나 광장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막 아이들을 혹하게 풍선으로 막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그 클라운, 광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꿰뚫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서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골라주고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주는 막 넷플릭스, 아마존 그런 엔지니어들도 있죠.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의도로,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나쁜 마음으로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23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23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네, 제가 괄호를 쳤지만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 계신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예수님이 경고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 여러분, 그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읽어서, 아, 사람들이 저걸 보기 원하는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있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 종교 사기꾼들을 경고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런 영적인 사기에 넘어갈 뻔한 유혹을 이미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예수님도 그런 종교 사기적인 유혹을 받으셨죠.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 유혹하셨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우 높은 산에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당연히 무엇인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왜곡된 바람으로, 삐뚤어진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너무 조급하게 무엇인가 보려고 한다면 마치 종교적인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갖다가 그런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너무 왜곡되게 보면 안 된다. 너무 조급하게 무엇인가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당장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종교 사기적인, 제가 좀 종교 사기꾼 그러니까는 이제 좀 오늘 단어가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종교 사기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 자신 포함해서 우리가 많이 지친 경우가 있죠. 지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힘들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그 부정적인 경험들, 뭐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사기적인 가르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치죠. 예, 그렇게 지치니까 물론 우리를 혹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뜨겁거나 우리에게 기가 막힌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종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움을 맛볼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소위 일상입니다. 일상. Daily life. 일상이죠. 일상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다.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는 그 일상의 삶에 대해서 말하죠. 결혼하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 그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역시나 그 일상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더 멀리 중요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 눈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005년에 태국의 푸켓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10살 먹은 영국 소녀 틸리 스미스라는 그 소녀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바다 물결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틸리 스미스라는 10살 먹은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바다를 이렇게 멀리 쳐다보고 있는데 바닷물 속에서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고 좀 이상한 파도가 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쓰나미라는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엄마한테 이거 이상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그냥 그 푸켓의 바닷가에 앉아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바다를 즐기고 있을 때 이 10살 먹은 소녀가 위험을 감지했던 거죠. 뭐 이 10살 먹은 소녀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직감은 아니었어요. 참 공교롭게도 휴가를 오기 한 2주 전쯤에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그게 바닷속에 지진 때문에 생기는 거대한 파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 사인이라는 것을 이 소녀가 배웠던 겁니다. 이 틸리라는 아이가 엄마한테 뭐 엄마 좀 바다가 이상해요. 이거 뭔가 조짐이 이상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던 엄마가 호텔 직원들에게 알리고 호텔 직원들이 또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바닷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대피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분 후에 그 호텔이 있던 바닷가에 되게 큰 해일이 밀려왔지만 이 10살 먹은 소녀 때문에 그 푸켓의 마이카오라는 그 해변, 특별히 푸켓에서 그 해변은 한 명도 사망자가 생기지 않은 그러한 해변이 되었다 그래요. 예. 만약에 그 소녀가 그 다가오는 징조를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가로운 해변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은요, 일상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26절 한번 보세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시대죠. 그 시대의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그랬죠. 노아의 시대의 마지막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시대에도 그 마지막은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돔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유대교의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유대교의 성경 읽기 해석 방법 중에 그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상력에 기반을 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진 않지만 그 성경의 행간을 읽는 거죠. 랍비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 그래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쓰여져 있지 않으면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비하인드 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요. 만약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노아와 롯의 시대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어떨까? 만약에 노아의 동네에 살던 사람이 막 홍수가 밀려오는데 오랜 장마 후에 시원한 비와 가뭄을 해결하는 정도의 그 큰 장대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본다면 어떨까요? 롯의 시대를 보면서 좀 진짜 엉뚱하지만 막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와 정말 축제의 마지막 불꽃놀이 같구나 라고 그 동네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기만 원하고 왜곡돼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다면 오늘 여기 26절 이하에서 일상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다는 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결국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그것만을 보는 영적인 근시안의 문제죠. 영적인 근시안의 문제. 내가 지금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신앙을 얘기할 때 약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 것만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일상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자의 날이 번개치듯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와 그 다음에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을 예로 두시죠. 인자의 날은 노아의 홍수 마지막처럼 롯의 마지막처럼 소돔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노아와 롯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인자가 오시는 날에 인자가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노아와 롯은 인자의 날에 기억될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대표적인 인물들인 거죠.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노아, 롯같이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집착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롯의 아내잖아요. 롯의 아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일상을 과감히 잊어버리고 그 일상을 지탱하던 소유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부정의 예를 통해서 롯의 아내처럼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롯의 아내처럼 소유물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뒤를 돌아보다가는 정말 지켜야 할 목숨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가져가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37절을 보면요. 마지막 구절인데 거기 보면은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도대체 인자의 날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범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이죠. 시체가 있는 곳에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을 자세히 보면 그곳에 시체가 있다. 바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에 시체가 있다.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대충 앞에만을 보지 말고 왜곡되게 보지도 말고 겨우 자기 앞가림만 하지도 말고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자의 날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왜곡되게 조급하게 보지도 않고 마치 그런 날은 전혀 안 올 것처럼 일상을 외치면서 영적인 근시 안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뭘 봐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요, 24절, 25절에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요,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24절, 25절 그 뒷부분에 핵심이 있죠. 거기 보니까는 먼저 그는,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날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 전에 거쳐야 했던 것은 고난당하고 버림받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입니다. 고난당하고 버림받는 것 누구도 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오늘 보기가 주제이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고난당하고 버림받는 것,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고난과 버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당하고 버림받으실 때 제자들 도망쳤잖아요.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당하심을 보기 원치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과 버림의 예수님을 보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자기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봤잖아요. 왜 몰라봤을까요? 고난과 버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걷기를 좋아하니까 신앙도 걷기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제가 하이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앙은, 영적인 여정은 오래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걷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단박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조급한 걷기가 아닌 거죠.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이 지점으로 날아가는,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오래 걷는다는 것은, 뭐 이게 제 말은 아니지만, 아날로그식 걷기입니다. 아날로그식. 제가 좋아하는 김훈 작가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슬픔과 기쁨과 고난과 희망을 챙겨서 끌고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20대에 힘들었던 때를 지나서, 뭐 예를 들자면 40대의 평안한 때로 그냥 이렇게 훅 건널뛸 수 없어요. 그게 뭐 디지털 식인지 어떤지 뭐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아날로그 식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슬픔과 기쁨과 고난과 희망을 다 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없어요. 왜곡되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소위 걷기의 피곤함, 고단함,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동시에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정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고 편협되게 신앙생활을 하기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동시에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게 그냥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일상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걷는 거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주변의 세상의 모든 아픔과 또 그 아픔 속에 있는 희망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웃과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고 그러면서 일상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종교적인 사기꾼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당하심,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버림당함이 수치가 있는가, 낮아짐과 순종이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노아와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ong us,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너무 태평하지도 않게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